예, 어제 사무엘하 1장에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던 두 용사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된 것은 여호수아 10장에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두 용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의 사건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하심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두 용사의 죽음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죠. 이 백성들이 세웠던 그 인간의 왕의 한계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진정으로 의롭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야살의 책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죽음이 결코 다윗 자신이 보기에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다윗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사울 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다윗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길 가운데 사울 왕의 삶은 한 가지의 모델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은 시글락에서 이 사건이 있었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다 빼앗기게 되었던, 그래서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조차도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경험이 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에 내려갔던 선택이 시글락 사건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인격적인 선택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믿음의 그 길과 믿음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그 요행을 바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글락 사건을 겪게 되면서 다윗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오늘 사건이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 뒤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대한 행선지를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 그가 살아왔던 광야 생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에 다윗이 순종을 하죠.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내와 자신의 공동체의 무리들을 이끌고 헤브론 성읍에 정착하게 됩니다. 다윗이 독자적인 선택에 의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간 뒤에 아말렉 전투를 치르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컨디션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의 뜻에 따라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무시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도움을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서도 인간과 협력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와 간구를 원하시고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결정과 그의 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어떻게 합니까? 예,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 행위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윗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다윗이 여러 과정을 통과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길과 환경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의 혈육이었던 유다족속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왕으로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사울의 죽음을 기념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의 장사를 담당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사무엘상 11장의 사건에 의하면 암몬왕 나하스가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이제 길랏 야베스가 초토화되기 직전에 사울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그 용사들을 모아서 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암몬 나라로부터 이들의 공격을 무찔러서 구원함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해 들은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벳산 성벽에 사울의 시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와서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은 사울왕을 대신해서 길랏 야베스 거민에 대한 보상과 안전을 확약해주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한 야베스 거민에 대해서 다윗은 그들의 태도를 치하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사울왕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을 구심점으로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왕이 된 사건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스보셋이란 이름은 수치스러운 사람, 망신스러운 사람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통치기간은 2년으로 사울이 죽은 후에 처음 5년은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아브넬은 사무엘의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여 개인적 견해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왕을 세우다라는 이 말라크라는 단어가 주체가 백성이 아니라 아브넬이 세운 것으로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지휘하에 유지되었던 통일왕국이 드디어 두 동강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자신이 차기 왕으로 후계자임을 밝히며 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억지로 왕위를 빼앗으려 하거나 왕위를 취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와서 이제 이러한 나누어진 나라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들의 전장은 기브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언덕이란 뜻으로 예루살렘 서북쪽 9km 지점에 위치한 히위 족속의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여이 가나안 정복 후에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된 곳이죠. 아브넬이 군사를 이끌고 먼저 이곳으로 나와서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군사 행동을 감행합니다. 기본 목가를 중심으로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못은 고고학 발굴 조사에 따르면 직경이 약 11m, 깊이가 약 14m로 약 물을 채우면 4,000명에서 6,000명가량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식수원을 차지함으로써 양쪽 군대는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양 진영이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서로의 대표 용사를 내세워서 겨루게 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헐뜯고 비웃고 욕하는 가운데 이 처절한 칼부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제안했던 싸움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아브넬의 제안에 따라 다윗 측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계획을 찬성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의 지배권을 걸고 양측 모두 12명씩 결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24명의 용사들이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그 전투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양측의 군사들은 양진영의 대표들 간에 이루어진 싸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면전을 돌입하게 됩니다. 이 전면전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스보셋의 군대를 격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패하다라는 단어가 수동형의 동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이들을 패하게 만들었던 주체가 다윗의 신복들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신적 수동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 후에 이제는 아브넬이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압의 형제인 아사엘이 계속해서 아브넬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압과 아브넬이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가 되기에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훗날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넬과 이 요압 가문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원수의 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사엘이 요압의 막내 동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사엘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이름 뜻을 지니는데 스루아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의 발이 들판에 달리는 노루에 비유될 정도로 굉장히 빨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탁월한 점을 지나치게 과신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속도를 죽이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 사무엘서의 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교만할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큰 불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사엘의 사건이 왜 등장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보여주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사엘의 모습은요, 바로 사울왕의 모습이었고요. 바로 다윗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힘과 능력과 힘이 그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위하여 또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 이것이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시는 우리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